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반갑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위에서 다른 강의 듣느라고 마치고 내려와야 할 시간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되겠죠? 어쨌든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선생님 노릇하고 있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고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 발전해 가고 또 부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선생님들의 수고 노고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별로 드러나는 것 없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지만 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 선생님의 한두 마디 때문에 일생이 변해버리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좀 이상한 것이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대학을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반주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실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피아노를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오랫도록 뭐 교회 반주는 도맡아 있었습니다. 실력은 별거 아닌데도 잘 쓰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악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악기는 다 이렇게 만져보고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저희 고향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오셨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자기가 부흥회 많이 다녀봤는데 남학생이 반주하고 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좀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반, 한번 생각해보세요. 70년대 초반에 남학생이 교회 반주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 피아노나 처음엔 오르간이었습니다만 이걸 겁을 안 내고 만지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딱 한마디 한 것뿐이었습니다. 국민학교죠.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린 그때 음악책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개명으로 다 외웠죠. 그 아니오면 안 되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있으면요. 개명 따라 꼭꼭꼭 누르면 소리가 다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르간이나 이 금반 악기는 개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림표가 붙었으면 올리면 되고 내림표가 붙었으면 내리면 된다. 개명을 몰라도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제게는 그 호기심이 갔던 말입니다. 개명 모르는 노래를 펴놓고요. 올림표 붙었다? 그럼 위쪽 까만 금반 누르고 내림표 붙었다? 그러면 아래쪽 까만 금반 누르고 되나? 해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콕콕 눌러보니까요. 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응? 되네. 그래서 이 콕콕 누르던 이게요, 손가락이 풀려가지고 가더니 나중에 왼손 따라가더니 이게 찬송가 4부는 겁도 없이 다 쳤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피아노는 있잖아. 개명 몰라도 칠 수 있다.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 손이 원래 좀 작아요. 고향께서는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요. 이게 이제 잘못 가게 되면 선생님이 나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정말 큰 아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릴 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었는데 그 아이들이 훗날 자라났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 아 내가 어릴 때 어느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회상할 때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들 오기 시작하시니 어떡합니까? 시간을 조금 더 끌다가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오실 거라고 믿고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담을 하나 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학기 초가 전에요. 꼭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는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잘 만날 수 있도록 거기도 꼭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선생님 잘 만나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집사 시절에 고3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맡아서 있었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 교회 장로님 아이들이요. 8, 9명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모르고 저 혼자 아는 사실은요. 8, 9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여학생 빼고 남학생 중에요. 가출 안 해본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근데 가출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출이라 하는 게 뭐 그렇게 사고 대단한 사고는 아니에요. 집에 있기 싫어서 저 친척 어느 집에 몰래 갔다가 아마 돌아오는 이런 정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전부 장로님 집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교회에서 어른들 관계가 형 안 돼 있는 거예요. 걔들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어울리면서요. 그 아이들의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요. 부모님들이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느 누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등학교 그 어려운 시절에요. 그걸 선생님이 혼자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누가 좋은 선생님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분의 본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교사로서 누구를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감히 생각을 하는지 참 용감하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전혀 감히 예수님을 닮아보겠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산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성경 구절을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 평생에 아직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요.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저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럼 나도 그래 봐야지 이 생각은 못 해본 거예요. 왜요? 제가 닮아가고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나무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도 바울 같은 아니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닮아가자 이런 닮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고 싶지만 너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게 가장 유혹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 주부해 보시면 감히 예수님을 닮자고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기에는 너무 높은 분이에요. 닮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 없죠. 그러나 목표를 조금 낮게 잡는 것도 괜찮으리라.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캄캄한 어두웠던 시절이죠. 그 시절 한가운데 있을 때 그런 시절에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온다고 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세례 요한을 따라 다녔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요, 내 뒤에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죠.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과분하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저 옆에서 세례를 베푸시면 이게 조금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상도의를 들먹인다면 여기 한 집이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분가해가 나간 사람이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보다가 그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만도 많았겠죠? 26절 보셔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른 말하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전부 저 집으로 다 갑니다. 잘못하다가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7절 보셔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으니 나는 곧 이 집 문 닫아야 되고 저 집은 곧 크게 번성해야 될 집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내게 와서 세례받은 그분이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내게로 오던 사람들이 저리로 지금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이러니 그래 우리는 문 닫아야 하고 저 집은 크게 일어나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묘연합니다. 이런 말씀과 소리. 이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면 자신은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29절에도 보시면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입니다. 신랑이요. 오는 손님들, 오는 친구들 다 이렇게 대접하고 챙겨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그 좀 덜 챙겨주거나 잘 못 챙겼다고 신랑의 친구가 아니면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 섭섭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친구입니다. 남의 결혼식에 갔으면 혹시 대접이 좀 소홀하고 섭섭해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요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대접받고 제대로 일하고 크게 성해야 되는 것은 신랑이고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랑 친구가 그 신랑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켠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요 조금만 잘 돼도 얼마나 우쭐해지고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들의 아첨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런 칭송이나 아첨에 참 초연한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이 요동치는 거 한번 보세요.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요 콧대가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그만 뚝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지금 정치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어느 분이 기사를 그렇게 썼네요. 표를 얻는 방법. 오만하지 않으면 된대요. 오만하지만 않으면 지금 표를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이 뭐 국회의원 누구 할 거 없이요. 조금 이만하면 아 이거 뭐 당선됐는데 문제 없다 하면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지금.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그럼 사람이 조금 잘 나간다 싶은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가 참 많습니다. 학교나 관공서에 누가 감사를 오거나 시찰을 오게 되면요. 그 높은 사람만 대접 잘 하다간 큰일 납니다. 누구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관용차 몰고 온 기사 있죠. 이 사람 대접 잘 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 이 참 학교 괜찮지? 옆에 있던 기사가요. 아이고 앞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뒤에 한번 가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막 공들인 거 다 헛수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행에서 따라온 비서나 운전기사나 이 사람들도 대접을 소홀히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기사가 콧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며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할 그때에도요. 자기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을 예비하라고 보낸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종일 뿐입니다. 말씀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외치고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는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어쨌든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오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서 분해서 선생님에게 뛰어왔습니다만 선생님은요, 담담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단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유능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보냈습니다. 저 선생님을 따라가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부에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중등부에 꼭 있는 저 선생님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고등부에서 중등부 선생님 한 분을 데려가면 중등부에서 기꺼이 보내줍니까? 아니면요? 싸웁니까? 성가대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교육부서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서 한 사람 빼가면 성가대에서 아, 예, 잘하십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 데리고 있던 부서에서요, 진짜 초등부하고 중등부를 제가 다 맡아 있으니까 제가 판단컨대 중등부 여기에 초등부 이성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제가 두 부서를 다 관장하고 있으면서 초등부 선생님한테 정중하게요, 이쪽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선생님은 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초등부 선생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초등부 선생님들이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례요한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증인이 되라고 시켰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러잖아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하는 겁니까? 혹시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일어나서 군인들이 정권을 딱 잡은 후에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합법 관리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 그렇게 하죠. 근데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하거나 정권을 잡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가자. 어느 놈이 총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예, 장군님은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영예롭게 사십시오. 우린 못 갑니다. 총 들고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요. 그냥 자기 혼자, 아, 우리 이거 내려가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밑에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용퇴하고 싶어도요. 예, 선생님이야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소리 듣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름 나고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단의 선조들은요, 돌아가실 때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내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원조는 켈빈 아닐까 싶어요. 제네바에서 켈빈의 묘소를 찾아보겠다고 갔던 분이요, 이 근처 어디 있다 하던데 앞만 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지나간 사람 붙들고 물어봤더니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자기가 밟고 서 있어요. 그렇게 흔적을 별로 남기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 말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허무하게 죽었죠. 얼마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허무한, 그 조그만 계집아이의 춤값 하나에 목이 달아나버린 이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랐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을 인계하고 깨끗이 사라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유능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능하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능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됩니까? 인기 없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까? 간혹 어떤 분이 나는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선생님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가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인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건 아니지만 인기는 얻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능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 불 안 믿는 신 저 이웃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 전도가 되고 뭐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다닐까? 먹는 걸로 하든지 가르치는 걸로 하든지요. 열심으로 하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원수를 쓰든지 간에 아이들이 나만 보면 좋아서 달려들 정도로 유능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쯤 되면요, 먹는 것 가지고 재밌게 놀아줘서 그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쯤 되면 벌써 머리로 동의하지 않으면 잘 안 따라옵니다. 지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려가면 갈수록 초등학생쯤 되면요,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랑과 열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아주 갓난 아이라도요, 제가 아빠한테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못 이긴다,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갓난 아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요, 그냥 보기에는 철없는 아이 같아도요, 그 알 거는 다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는 얘기가 있어요. 한 시간 가르치려면 8시간은 준비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주일날 30분 아이들 가르치려면요, 4시간 투자는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은 설교가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 부탁만 하면 제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예, 예 그러고요. 바로 그냥 시간 얼마 없는데도 와서 설교하면 뭐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군소리 안 하고 설교를 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막 저절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붙들어놓고 얼마나 혼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요, 누군가가 설교 부탁을 하면 아주 화를 냈습니다. 설교가 어디 장난인 줄 아냐. 그렇게 함부로 부탁을 한다고요? 최소한도로 하루 이틀은,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야단을 쳤는데 사정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고요. 설교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제일 그래도 믿는다고 믿는 게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거 쫓아오면 자 어떡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보고 아 설교가 원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여분의 설교를 미리 챙기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할 일이 느닷없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설교와 예비 설교를 미리 여러 편을 늘 준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설교하고 부탁을 해도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그는 속도 모르고요. 목사님은 설교가 저절로 나오고 성경책만 펴면 저절로 나온대요.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이 설교 준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긴장하고 고생하고 머리 써야 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 교역자실도 어떨 때 보면요, 밤 10시 넘었는데도 계속 불이 안 꺼져요. 제가 농담삼아 그럽니다. 오랜만에 오는 설교 한편 갖고 뭐 그래 밤늦도록 그러냐. 그러고 제가 먼저 갑니다 하고 가지만요, 그 심정 저도 압니다. 하물며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요, 그런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공과책 펴놔놓고 후닥닥 그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갔던 그 교회에 가니까 처음에 이제 초등부 들러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뭘 도울까요? 그러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무지 설교를 안 듣는데요. 절대로 안 듣는데요. 왜 그렇게 안 듣냐? 여하튼 뭐 앞에 선생님이 섰다 그러면 쳐다보다는 저거지 할 짓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느냐 그러니까 딱 한 선생님만 설교하면 괜찮대요. 선생님 한 분은 괜찮대요. 나머지는 누가 와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설교 어떻게 하냐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초등부 설교 그 잠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 담당이 되면요, 아침에 교회 오는 걸 보면 꼭 만물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저 장사하시는 분 있죠. 메고 차고 두르고 참 오만 걸 다 들고 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음향효과 낸다고 녹음기까지 들고 옵니다. 자기가 자기 수치 눌러가면서요. 저러니 듣지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요. 저건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큰 어른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요. 해가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다 들어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듣는 거죠. 그때에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혹시 출타하게 되면 새벽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인도를 했답니다. 집사님들 하라 그러면 잘 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요. 새벽 기도 부탁을 하면 안 한다 소리는 안 한답니다. 근데요, 죽겠다 소리는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웃으면서,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시켜서 괜찮네요, 뭐.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요, 갔다 오면,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작인데, 새벽 4시에 와서 마이크 틀고 뭐 틀고 올라서가 혼자서요, 설교 한번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다 한 거예요. 예행 연습한 거 아무도 몰랐을 건데 그날따라 누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누가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킨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고민이 없을까요? 물어보면요. 정말 새벽기도 설교 한번 부탁받으면요. 잠이 안 오고 고민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와가 하긴 하는데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유능한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열정이나 뜨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딱 만나서 사람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이 하나님 나라에게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당대의 최고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신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바울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었으면서도 신약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도 두 권은 썼어요. 두 권. 두 권은 썼는데 분량이 얼마 안 되죠.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커서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 중에요. 무디는 신기료 장소,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께 들림받아가지고 위대한 부흥사가 됐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커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무디를 가난한 구두수선공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 틀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직업이 그거였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구두수선공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사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무디가 교회 학교에 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공부를 별로 안 했다고 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고 밖에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요. 교회 마당에서 가르쳤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아이보다가 마당에서 혼자 자기가 전도해가 자기가 가르친 아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걸요. 이런 무디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두수선공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비록 지금은 구두수선공이었을 망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부흥사로 섰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건 빼버리고 그냥 구두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 저는 옳은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직분을 얻었으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커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자기 임무를 잘 감당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돼서 그럼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몽땅 거두어서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전부 넘겨주는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요. 생명을 살리는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이란 걸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로 넘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잘 아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도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부목사입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서 결국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나도 부목사입니다. 이러는 담임 목사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날 좋아하도록 끌어당깁니다. 당겨서 이분들 전부요 예수님에게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성도들은 잘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유명세를 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흥해야 하고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서 결론을 삼아올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골에 가서 하숙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세수를 우물가에 나가서 이 도레박 물기러 가지고 세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세수를 하다 보니까 요 앞으로요. 그 바싹 마른 새끼줄 같이 가다란 칡넝쿨보다가 뭐 비슷하긴 한데 칡넝쿨은 그래도 통통하게 보기나 좋은데 이거는 비싹 말라 비틀어진 이 뭐 새끼줄 같은 거 조그만한 게 이렇게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이렇게 가는 데를 쭉 따라가 보니 이게 담벼락으로 올라갔는데 담장 위에요 보름달 같이 둥그런 호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호박 줄기였어요. 그런데 이 호박 줄기가 여름에는 싱싱하고 굵지만 이 겨울에 날이 쌀쌀해질 때 제가 그걸 보았을 때는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 좀 굵은 지푸라기, 뭐 새끼줄 가는 거, 이 저 비쩍 말른 이런 줄이었어요. 호박은 지금 완전하게 다 익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 보름달보다 더 멋져요. 근데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다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안 자르고 그냥 둡니까? 예. 저 호박이 완전하게 익을 때 끝까지 이걸 그냥 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여름 뜨거운 여름날에요. 이 줄기를 타고 모든 영양분이 저 호박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 호박이 저렇게 아름답게 여물어 갈 동안에 모든 영양분을 다 그리 흘려보내고 저게 다 익어갈 때쯤이 되니까 이 줄기가요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너무너무 볼품없는 상태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박줄기에 끝까지 붙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교사 초년병이었던 시절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 교사의 역할이 이런 거려니 그런 게 아주 강하게 인상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의 임무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요,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교회 교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죠.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아름답게 커갈 때 나는요, 볼품없이 사라져가는 역할. 이것이 교사의 역할 아니겠느냐. 가끔은요, 호박이 이렇게 잘려물어 가는데 싱싱한 줄기가 있나 봐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저게 완전히 이어물어 갈 때 이 호박줄기는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 예수님께로 다 올려보내고 자기는 빠져야 하는데 자기가요, 교회 아이들을 전부 자기 똘마니처럼 만들어놓고 위세부리는 선생님들이 혹 있더라는 얘기죠. 난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로 아주 아름답게 자라갈 그때쯤에 난 깨끗이 사라져가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무슨 수를 쓰든지 돼야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왔다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듣는데 좀 늦게 오셨습니다. 많은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요, 하늘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죄를 교사로 세우셨으니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바라볼 때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